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모습을 더욱더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욱더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위에 모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또한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나단의 신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바라보게 되자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포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실체, 본질 그런 것들을 좀 일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라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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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것입니까? 뭐 형상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죄가 꽉 차 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죄가 조금씩 이렇게 밀려가나요? 밀려나가나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그 연륜과 횟수가 이제 못해지면 못해질수록 내 안에 채워있는 죄가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그 말에 다른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괜찮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세요.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괜히 받아갖고 사울왕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괜히 좋겠죠? 왕도 되기도 전에.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처지에서도 자기가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멋져 보이지 않아요? 야,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인품과 그 정도의 그 삶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삶 같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겠느냐. 세계 위에 부목사, 수석 부목사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저한테 묻기다가 박살나고 돌아갔는데 나는 좀 도대체가 어떻게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나는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 멋져 보이죠? 게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진정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슬픔, 애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곧 왕이 될 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쥘 판인데, 다윗이 슬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윗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려고 하다가, 욕정이 일어나서, 남의 집 그 아낙네를 겁탈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여자가 어느 집 여자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경수 중인지 왜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월경을 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그 경황에서 율법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겼는지 확인했고 보세요. 율법을 아주 그냥 습관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남의 아내 겁탈하고 그 남편 죽인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했던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꽤 되어서 배에 기름기가 차서 전쟁에도 안 나갔던 그런 지금 시기란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지금 점점 밀려나와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오히려 더 성숙했던 모습을 보인 이런 사람이 말년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죠.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뭐 나귀 타고 노새 타고 왕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대단한 일들을 혁혁한 공로를 세우다가 말년에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성전까지 끌어들여서 우상을 숨기다가 죽습니다. 뭔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성도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선이 싹 차곡차곡 쌓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신이 새로운 어떤 그 개발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발적인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내가 부인되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쌓여서 사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살아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적들을 데려다가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도대체 그 후에 뭘 먹었길래 걸려먹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왜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냐면 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용서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성도는 죽는 날까지 바로 그 고백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가는 거지. 그 진짜 성숙이라 그래요. 내가 무슨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까지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일들이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업적과 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였는데 다윗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상쇄시켜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라는 것, filthy rag,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만 의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냐면 내 안에서 예수가 행하신 일만.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당기신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옳은 행실이 흰 옷이죠. 근데 흰 옷은 예수의 피에 씻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 예수의 행위에 의한 그러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되는데 그것 또한 예수의 의지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행위를 갖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낙관론, 그러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로마 캐톨릭이죠. 사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교훈하고 교육하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우리 이예수 집사님 친구분이 로마 캐톨릭에 다닌다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질문을 하셨더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인간에 대한 자존심을 절대 못 놓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부수는 게 이런 사건들인 거예요. 다윗의 사건들. 봐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둡고 추악한 존재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 보였던 다윗이 결국 그 율법, 자기의 행위를 갖고 무엇을 하더냐. 결국 지 유익만 챙기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지 유익을 위해서는 그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부하의 목숨을 끊는 것도 아무렇지 또 않게 행하는.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 그 부하의 아내를 품고 지 침대에서 뒹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더 존재한 거예요. 나의 유익. 근데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인간은 눈이 멀어요. 다른 거에 관심을 못 둡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요압이 전쟁터에서 무슨 큰 실수를 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윗 왕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에게 가서 전쟁터의 이 상황을 보고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왕이 뭐라고 혼내시려고 하시거든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라. 요압은 다윗 입안에 놀았던 혀처럼 다윗을 알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심리학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게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을 해놓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을 어디로 끄냐면 다윗이 지금 몸에 불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아의 죽음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잘못이 덮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실제로 그랬죠. 다윗이 대노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무렵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막 어떤 뭐 대상,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탁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감다운됐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 들 때 많죠. 인간이 나가 중심이 되면요,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것들, 전장의 상황 같은 것들이 다윗의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나를 죽여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가 죽었을 때 점점 판단이 객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쓱 돌려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나가 빠지니까 판단이 객관적으로 나오죠? 그럼 죽여야 된다고. 지가 죽어야 되는 건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이제 나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올바른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나와 하나님이 아무 관계없는 존재라는 그 발상,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나와 하나님은 관계없는 자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사건화되어 밖으로 터져나온 어떤 개별적 그런 죄의 목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존재이고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을 때에만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는 존재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하나님한테 많이 폭로를 당해야 돼요. 연약한다고 밀려 내려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요즘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이제 연초가 되려고 하니까 신문지상에 부흥회들, 뭐 특별 새벽 기도들, 뭐 이런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광고들의 주제를 보면은, 참으로, 주여 어찌하고 일까요? 뭐 돈도 안 내는데 그냥 신문을 따박따박 그 기독교계 신문 뭐 한 네다섯 개나 되더구만요. 그냥 따박따박 보내줘요. 나중에 뭐 한꺼번에 돈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2011년에 비전 내지는 뭐 우리의 뭐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다 그 부흥회나 특별 집회들의 주제들, 주제. 하나님은 죽으라고 그러고 니들의 비전 야망 죽여가라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이 있던 말든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야망과 비전을 챙겨가져서는 교회의 비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욕망하는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비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스스로가 비전을 갖고 비전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그걸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의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그의 행위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괜찮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친 자란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로 작정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고치려고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행위하면서 응? 결국 이게 잘 사는 거야. 나는 사울도 두 번이나 살려줬고 사울 죽였을 때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리로 가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자로 폭로되고 할 때마다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그러한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폭로될 때 그 죄와 상관없는 그 삶에 대한 이 강한 열망이 내 안에서 당연히 생겨요. 그거는 열망과 그리고 나의 그 죄인됨의 자각은 함께 오는 거거든요. 동시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거기에 대한 그 열심이 나올 때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맨 마지막에는 뭘 고백하고 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괴수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 보내서 너 용서한 거야. 그건 끝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더 많이 했고 덜 했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이제 놀아야지. 이 사람이 성령 못 받는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내 과거가 쫙 보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간혹했던 기특한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네요 로 가야지. 그럼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리로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 어리고 유치한 인간들이 이 목사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라고 한다고 지랄을 떨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또 메일을 몇 배 통씩 보내고 아주 미치겠어. 아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분들, 사람들이 왜 목사님 말을 자꾸 이해 안 들려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냐고. 목사는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우리의 의를 그렇게 분별시켜주고 구별시켜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또 지들끼리 막 싸워요 또 그러면 하라 그랬대 아니래 하지 말라 그랬다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만 꼭 붙드시면은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부여가며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정말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진 우리의 삶 감사와 기쁨 속에서 찬송 속에서 열심히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